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신 아버지의 임재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죄 많은 심령 속에 은혜의 담비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장마의 쉼표가 찍히고 또 오늘 또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또 21장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 당시 특히 본문에서 언급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주일에 두 번이나 금식을 하고 십일조도 드리고 항상 구약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 아주 화려한 종교적인 수식어를 가지고 길게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들 자신도 스스로 굉장히 경건하다고 자신의 신앙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한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마치 자기는 사업 못하는 그러면서 경영학 가르치는 교수와 같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에 속아서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꾸짖는 말씀을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민망한 일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혼내도 되는 걸 모든 사람이 듣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예수님이 질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공중파 방송으로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십의 자질은 이 리더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리더십의 위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 좋은 장로 한 사람 따라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것이 좋은 목회자, 어떤 것이 좋은 장로의 기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은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를 분별하고 그를 존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리더십에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첫째 그들은 대접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당시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서 규정한 것보다도 그들의 의복자락을, 소매자락을 굉장히 크게 했고 옷자락을 길게 만들어 입었습니다. 옷만 딱 봐도 성직자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와, 우리 선생님 지나가신다 딱 알아보는 거죠. 그들이 그걸 은근히 엔조이하는 것입니다. 허영심이죠. 그들은 성직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옷차림으로 시장을 다니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선생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막 인사하는 걸 굉장히 엔조이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 거짓된 경건을 사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들의 이 칭찬과 환호에 트위터 팔로워 숫자에 인터넷 댓글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 영적 리더십의 이 특징입니다. 그들은 약한 자를 짓눌렀다고 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벼룩이 간을 내먹는다고 하더니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자가 바로 과부입니다. 과부와 고아죠. 그래서 율법에서도 말한 동정과 구제의 대상인 과부의 재산들까지도 사실 그들이 법까지도 다 통치했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이게 법 만드는 사람들과 야합해서 이 과부의 돈까지 다 털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웠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척 했습니다. 47절을 보십시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이런 가증한 범죄를 행하면서도 교회 와서는 굉장히 거룩한 언어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기도를 보고 와, 저렇게 기도를 길게 멋있게 하시니 정말 신앙심이 깊은 선생님인가 보다. 기도야말로 정말 가장 거룩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쏟아내는 대화인데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쇼로 하는 거죠. 자기를 프로모트 시키려는 이 쇼로 하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 인간적인 동기로 쓰일 때 가장 무섭게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가장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거짓된 경건을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몰라서 그러는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고 신학교를 나오고 안수받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결코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지위를 사용해서 사적 욕심을 채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위를 다른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의 지침이 있습니다. 교회 문턱은 굉장히 낮추고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성도들을 품에 안고 받아주고 포용하지만 영적 리더십을 세우거나 관리할 때는 무서운 기준으로 관리한다. 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사랑하지만 엄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 세울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장로의 기준이 너무 땅에 떨어져 버렸어. 1년에 신학교에서 6, 7천 명씩 막 목회자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정말 성도들 앞에서 얼굴 들기도 부끄러운 수준의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교단에서 안수 주는 거, 신학교 교육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준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리더십의 그 기준은 엄청납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야단친 야단의 99%는 목회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양떼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스스로에게 대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하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목회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면은 목회를 떠나야 됩니다. 설교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직함이 있다고 해서 그게 평생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워 보이는 것이 목회자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목회자인 거예요. 퇴근이 없어요. 출퇴근이 따로 없어요. 24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겉으로 이 종교적인 지위의 직분을 이용해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겉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껍질뿐인 자기 도취에 빠져버린 종교적인 최면에 자기를 걸어버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이벤트 하면 안 돼요. 찬양을 부를 때 초등학교 때 아무 생각 없이 국민의리하고 애국가 따라 부르던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르는 찬송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디서 주워들은 말을 다 짜짓게 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그 기도문에 무슨 의미가 있어? 한국교회 설교가 죽었고 장로님들의 기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조는 교인들이 많고 장로님들 기도를 들으면서 조는 교인들이 많은 것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몸부림치는 사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누가 좁니까?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자기가 설교당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걸 부끄러워하면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는 불입니다. 누가 그 설교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 목사의 설교와 장로님들의 기도가 죽어버린 거예요. 경직된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입니다. 근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녹을 먹고 일하는 그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직분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수집사 되면, 장로 되면, 신학교 나오면 그때부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직분에 자기가 도취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저와 여러분 결코 자신의 직분에 속아서,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속아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떤 말씀에서 주님께서 차라리 연자매트로 목에 메고 물에 떨어져 죽어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하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의 주님이 말씀이 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린 양과 회개하는 죄인들은 품에 안으시지만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이 종교적인 사기를 치는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 다 말리고 보는 사람입니다. 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의 조태 앞에 너는 평생을 살아야 돼. 나도 매일 주님 앞에서 죽는다. 내가 목사 될 자격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부끄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다. 너 자신 있냐? 그냥 열심히 교회를 하는 게 이게 영적 지도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적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논쟁을 마치시고 이제 성전 문 앞에서 쉬시고 계셨는데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티칭 모먼트가 됩니다. 예수님한테는 항상 짜놓은 스케줄대로 세미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터지면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거짓 경건을 질타하신 예수님 앞에 진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이 터졌어요. 성전 문 앞에 헌금함에 부자들이 들어가면서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당시 돈은 화폐가 아니고 대부분 동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함에 그것도 성전 문 앞에 놓고 사람들이 쫙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들은 일부러요, 동전을 갖고 그냥 툭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자루에서 촤르륵 하면은 그 많은 동전들이 촤르륵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아 정말 오늘은 저분이 1억 하셨네.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역시 최진사 댁은 대단해. 역시 김부자 댁은 대단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동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을 던져놓았는데 그 소리, 그 두랩돈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당시 최소 단위의 화폐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의 5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걸로 뭐 우리 한 끼 욕이나 할까요? 그 정도 금액이 떨어지니까 동전도 약, 그 당시는 가치가 많이 나가는 돈일수록 두꺼워요. 그리고 동전이 얼마 안 될수록 10원짜리, 우리도 그렇잖아요. 10원짜리, 1원짜리 동전은 굉장히 막 소리도 안 나죠. 통통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에 팍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보셨다고 했습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고 2절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넣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결과를 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동기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떤 자세로 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잘하는데 굉장히 건방진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면 100을 할 수 있는데 50만 해도 이 사람은 칭찬받을 걸 아니까 적당히 힘들어서 50쯤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무섭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타고난 달변가입니다. 제가 동기 목사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딱 하는데 제가 딱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불러서. 사람들은 잘했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 넌 설교 준비 안 했다. 하지만 워낙 달변가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해서 그냥 쉽게 말해서 이빨만 풀어도 그냥 사람들이 괜찮은 남 열심히 준비한 설교 레벨은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영적으로 기만당한 듯한 느낌을 드렸어요. 이건 저 사람이 혼신의 힘을 쏟아서 한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던진 베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설교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이렇게 언어로 하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죽어라고 해야 그 정도 나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놀면서 장난친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거는 굉장히 죄송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달변을 가지고 목회가 계속 엉그러지는 거예요. 평생 10년을 넘게 봐도 그래요. 제가 그때 그 자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준 사람은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자기 받은 거 한 50%만 해도 적당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자들이 한 헌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 부자 돈을 싫어하시나? 하나님께서 헌금 많이 내는 걸 싫어하시나 봐. 우리도 드랩돈만 넣자. 100원짜리만 넣자.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 못된 심보를 또 주님은 또 하나 알밤을 주실 거야. 지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네 마음의 동기가 어떠냐. 주님께서 뭘 보셨을까요? 부자들의 마음의 동기를 봤어요. 부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많은 헌금이었다면 주님께서 부잣돈이라고 이렇게 막 미워하셔. 주님이 사회주의자도 아닌데 그거 하시는 게 아니야. 근데 마음이 못 됐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한 그 친구처럼 100을 받았고 자기가 50만 내도 뭐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되니까 적당히 넘어가겠지. 그리고 쇼업할 수 있겠지. 이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헌금에 굉장히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의 헌금은 달랐단 말이죠. 여기서 가난한 과부라는 말은 극빈자라는 뜻의 헬라어예요.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하루 세끼 끼니를 잊기가 어려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얼마나 돈이 없으면 하루 벌어 사는 노동자의 50분의 1이 그 여자 생활비 전부란 말이에요. 그 순간엔 진짜 가난한 분이에요. 눈물이 찡하게 가난한 분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그 과부의 마음은 100억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는 하루 노동자 50분의 1도 안 되는 그 금액이 그 과부가 빵 하나 살까 말까 하는 그게 이 과부가 하루 사는 생활비인데 이것을 넣었는데 이거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사실 부자들이 텅텅 큰 돈 넣는 앞에서 그 넣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는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날 자기가 어떻게 빵 먹을지 생각 없이 그냥 넣은 거예요. 헌금이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신이란 계산기를 정확하게 퉁기면서 나 이걸 하면 그 다음에 나 어떻게 먹고 이거 탁 계산하고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영리하잖아요. 너무 영악한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강남에서 살아남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헌신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은혜는 풍성하게 체험해놓고 헌신은 영리하게 해요. 계산적으로 해요. 그것이 오늘날 도시교회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네 크리스천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보실 때 비율로 보시고 마음의 진심으로 보세요.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헌금해서 교회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어떤 장로님 막 그런 소리도 해요. 아니 내가 헌금 내서 목사 먹여 살리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생각이죠. 그러면 자기는 누가 먹여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렸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헌금이 하나님께 적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드리는 헌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헬라의 많은 신들이나 이 세상의 신들은 다 신에게 뭔가를 자꾸 갖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양미 300석을 내야 눈이 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을 달래는 거예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1,000원짜리 꽂고 이러는 게 뭡니까? 완전히 이 신은 인간의 돈을 뺏어가는 사람, 인간이 돈을 주고 달래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신이 정말 우리 삥 뜯는 그 학교 폭력 그 깡패랑 뭐가 달라요? 아니, 나 좀 봐달라고 그러면서 막 그거 하는 그런 생각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게 삥 뜯는 존재거나 아니면은 내가 먹여 살린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사도행전 17장 25절 보세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만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묻혀있는 천연가스만 하나님이 그냥 주신 천연가스만 돈으로 바꿔도 얼마인 줄 압니까? 미국 통째로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줬잖아요. 사람들이 막 갖다 퍼서 쓰고 있는 석유. 사실 우리가 누구가 돈 받고 팝니까? 그게 다 하나님 거 갖다 팔면서. 이 석유만 갖다 팔아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묻혀있는 석유, 천연가스, 물, 수자원 다 하나님이 그냥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어도 기죽지 마세요. 세상 돈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헌금할 때 자기 돈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치사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냥 친히 주시는 분인데 그럼 헌금은 왜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내 사랑의 표식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보이는 걸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이 제가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를 보면요. 딱 두 가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식 문제 걸릴 때하고 돈 문제 걸릴 때. 뭐 세상 천에 가는 권사, 장로, 집사, 목사라도요. 자식 문제 걸릴 때, 돈 문제 걸릴 때는 전부 다 이기주의자가 돼요. 여러분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 돈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진짜 여러분은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경건을 말씀하실 때 헌금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돈 없이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 없이도 주님은 그냥 빈손으로 5천명 먹입니다. 하나님이 뭐 만나 내려주실 때 우리 도움 받아서 하셨어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난한 소년의 오병이어 도시락을 사용하셨어요. 기뻐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12바구니 남은 거 저는 주님이 그 소년 다시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더 큰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할 때 헌금은 축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십시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전부가 담긴 헌금을 드렸습니다.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헌금을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베스트인 독생자 예수를 주신 하나님 사랑 앞에 너무 감격해서 나도 보잘것없지만 내가 가진 베스트 드립니다 주님 하면서 드리는 과부의 돈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었어. 자신의 영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이 여자의 돈이 저 모든 부자의 오만하게 가진 돈에서 한 요 정도면 사람들이 감탄하겠다고 던지는 하나님을 거지처럼 취급하여 던지는 그 돈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울었어요. 아, 이 사람 돈이 진짜 돈이군. 너의 마음을 받겠다. 이 헌금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찰랑찰랑하는 이 작은 두 동전의 소리가 천국에 우렁차게 울려 퍼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은 어떤 것입니까? 미국은요,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드린 추수감사 헌금이란 건요, 첫해 100명이 와서 50명이 얼어 죽고 간신히 옥수수 농사 지어서 얼어 터진 손으로 간신히 남긴 내년에 씨를 뿌릴 그런 씨를 가지고 추수감사 헌금 드린 거예요. 그들이 미국의 청교도 조상들이 드린 것이 바로 과부의 엽전 두잎이었어요. 미래를 알지 못한 채 드린 게 그게 주님의 마음을 울렸어요. 주님의 마음을 울린 그 민족에게 주님은 200년 만에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그 첫사랑의 과부의 엽전 두잎의 마음을 버리고 오만한 부자들의 마음으로 돌아서니까 미국이 지금 저렇게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앞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드릴 수 있는 종교적인 매너리즘을 넘어서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신의 최선을 드리는 그런 진짜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던 이 거짓된 지도자들의 영적인 외식에 속지 않으셨던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얼마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까? 주님 부끄럽습니다. 저부터 부끄럽습니다. 과부의 엽전 두잎을 던지는 자신의 최고를 자신의 인생을 주님의 사랑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이 그립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예배를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